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오늘 기준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8만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안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피해를 집계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총 10건의 화재 관련 사망 신고가 있었으며 사망자 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솔직히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해 추가 사망자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번 산불의 진화 작업은 일부 지역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칼라바사스 웨스트힐스에서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산불 중 두 건이 이튼 산불과 펠리사이드 산불의 진화율은 각각 0%와 6%에 불과해 피해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클로리 LA 소방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펠리세이드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산 동결 대상은 러시아의 개인 11명과 단체 29곳, 은행 3곳이며 러시아 이외의 개인 1명과 은행 1곳의 자산도 동결됩니다. 또한 러시아로의 수출 금지 대상에는 차량 엔진 및 부품, 전동 자동 자전거, 통신 및 음향장치, 기계 공구 및 밸브 등 335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태국 등 6개국 내 31개 단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결정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시마사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7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중순 열린 주요 7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대러 정책을 재확인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겁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춘다면 이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앞장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칼라스 대표는 이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다른 모든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이유는 이 같은 지도부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추측해서는 안 된다면서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은 이 같은 칼라스 대표의 발언은 전임자인 호세프 보렐 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임기 중인 지난해 미국 지원 없이 유럽은 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저택 말라로고에서 같이 말하고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그 사건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엉망진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는 지난 8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3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전망입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3일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팔라우를 방문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조태열 장관 등을 만나 대북 대응을 포함한 한일, 한미 간 협력을 확보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련 사업 추진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9일 워싱턴 DC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양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카터 전 대통령을 청렴과 겸손의 상징이자 당파를 넘어선 지도자로 추모했습니다.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파병 사실 자체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8도,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9일 워싱턴 DC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양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카터 전 대통령을 청렴과 겸손의 상징이자 당파를 넘어선 지도자로 추모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의사당 중앙홀에서 시작됐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은 군의장대에 엄숙한 사열을 받으며 펜실베니아 에비뉴를 따라 국립대성당으로 응구됐습니다. 성조기로 덮인 관은 대성당에 도착해 애도의 분위기 속에 장례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와 함께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내외 등 수백 명의 국내외 귀빈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장례식에 앞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된 카터 전 대통령의 유해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는 카터 전 대통령과 종교적 유대를 이어온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을 정치적 조류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섬긴 지도자로 추모하며 그의 삶은 인격과 믿음이 어떻게 개인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tory of a man who never let the tides of politics divert him from his mission to serve.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카터 센터 이사회 의장인 제이슨 카터는 할아버지를 공적 삶과 사적 삶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인물로 회상하며 그의 정직함은 곧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I never perceived a difference between his public face and his private one. He was the same person.
카터 전 대통령은 1976년 대선에서 공화당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은 이후 깊은 우정을 쌓았으며 카터 전 대통령은 2006년 포드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선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 스티븐 포드가 1976년 선거 결과가 가장 깊고 지속적인 우정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는 아버지의 말을 낭독하며 두 지도자의 특별한 관계를 회상했습니다.
That Jimmy and I respected each other as adversaries.
조지아주 플레인스 출신의 카터 전 대통령은 땅콩 농부에서 시작해 조지아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재임 중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협정을 이끌어냈으며 퇴임 후에는 인권 문제와 에너지 절약에 주력해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장이 끝난 후 카터 전 대통령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로 고향인 플레인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생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열렸으며 가족 묘역에 안장돼 부인 로잘리 여사와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카터 전 대통령의 정책 유산에서 한반도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4년 카터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 충돌로 치닫는 상황에서 극적인 개입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잠재적인 충돌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His rather dramatic intervention when it seemed like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might be headed towards
특히 북한은 초기 핵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미국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미국 정부 내 일부 고위 인사들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던 시점에 카터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회고했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이듬해 6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승인을 얻어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하며 김일성 주석과 두 차례 회담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양측은 3단계 미북 회담 개최에 합의했으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무단 인출한 핵연료봉에 재처리를 유보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1994년 10월 20일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는 북한의 핵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허용, 북한 내 경수로 2기 건설, 연간 50만 톤의 중유 공급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2003년 결국 파기됐고 북한은 이후에도 핵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제네바 기본 합의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이후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으며 특히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클린턴 행정부 내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We had a former American president up in North Korea talking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군사 옵션을 신중히 검토하던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 워싱턴 내 일부 인사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일부에서는 카터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클린턴 대통령과 행정부의 정책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6자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VOA에 기록에 따르면 당시 클린턴 팀은 예상치 못한 카터의 구상에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며 그 결과 정책 결정의 폭이 좁아지고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러한 상황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역사학자들은 유일한 북한 비핵화 방안은 무력 사용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무력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늦추거나 중단하려는 노력은 1994년 당시만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Many efforts to slow or halt the nuclear program through the use of force was only possible then.
사일러 전 분석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대북 무력 사용이 검토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핵무기 규모는 점점 커졌다며 군사적 개입에 따른 비용은 더욱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를 제거할 수 있다는 신뢰도마저 떨어지면서 군사적 옵션의 실현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라 전 분석관은 다만 카터 전 대통령은 국가 간 대화의 중요성을 굳게 믿었던 낙관주의자였다며 그러한 접근법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이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싱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공과가 엇갈린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편으로는 인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 증진을 지지한 반면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카터 대통령의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부터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77년 취임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싱킨 국장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매우 논란이 많았다며 당시 존 싱글러브 미 8군 참모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일화를 상기시켰습니다.
Well, it was highly controversial. You may remember that General Singlob publicly protested, and I think that there was general.
이어 미국이 전쟁에서 인명과 자산 면에서 큰 희생을 치른 뒤에는 현지에 병력을 남겨두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대를 철수한 뒤 이를 되돌리기란 극히 어려운 만큼 섣부른 결정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미한 관계를 연구한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 KI 연구원은 6일 VOA에 카터 전 대통령의 철수 계획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국방부를 포함해 그의 행정부 내 거의 모든 기관에서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워크 연구원은 당시 실무진이 철수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에 대한 반대는 미국 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크 연구원은 철수 계획은 한국에서도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며 한국 정부뿐 아니라 일부 저명한 반체제 인사들까지 이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 등 당시 유신 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인물들조차 카터의 병력 철수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What's interesting is even the political dissidents within South Korea at the time, sort of well-known ones like Kim Dae-jung, Cardinal Stephen Kim, and others.
이어 당시 한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카터 전 대통령의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였지만 전반적인 관계 안정을 원했다며 병력 철수로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크 연구원은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심지어 카터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주한미군 철수 계획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워크 연구원은 후임 레이건 정부는 카터 대통령이 동맹국의 인권 기록과 비민주적 관행에는 지나치게 비판적이면서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워크 연구원은 카터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정권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북한 정권을 지나치게 비판하면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와의 직접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카터 전 대통령의 접근법이 이러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인권 외교를 통해 미한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퇴임 후에는 북한과의 평화 중재를 시도한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그의 외교적 접근이 한반도에 복합적인 영향을 남겼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 CIA 작전 요원으로 한국에 파견됐던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업적과 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롤레스 부차관님, 카터 전 대통령의 인권 외교가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당시 CIA 작전 요원으로 한국에서 활동하셨는데요.
I think human rights was the defining factor in the mind of President Carter.
인권은 카터 전 대통령의 사고 방식에서 결정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한국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미한 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국가 안보 정책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그의 이러한 인상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롤리스 부차관님, 실제로 카터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CIA 요원으로 한국에서 직접 본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I think it was very disruptive. It disrupted al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with Korea. At first, President Park Chung-hee did not believe that Carter.
주한미군 철수 공약은 미한 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동맹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이 공약을 진지하게 추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결정 배후에 있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카터 대통령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자신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이보다 약 1년 전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차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만약 카터 대통령 취임 전에 미국이 이미 한국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라도 계속됐다면 한국이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 개발을 진행할 충분한 정당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카터 대통령의 태도와 정책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카터 행정부의 당국자들과 카터 대통령의 보좌진은 1979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최악의 회담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님, 카터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구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측면은 없었을까요?
He was on a self-driven determination to expedite Park Chung-hee's turn to democracy.
카터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박 대통령과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회담이 거듭될수록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의지는 더 확고해졌고요.
롤리스 부차관님,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일성 주석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미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았다는 평가를 전직 당국자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President Carter meddled in international affairs more than any other president has in recent history. He didn't have the good grace to go away.
카터 대통령은 현대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루지 못했다고 느낀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북한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를 중재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이런 행보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여러 차례 방북 초대를 받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에서 대담하게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에 방북 계획을 알리긴 했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와의 협의 없이 CNN에 출연해 북한과 핵 동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죠. 클린턴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 중 한 명은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카터의 행동을 반역적인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표현이죠.
로리스 부차관님,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Carter was perfectly capable of overlooking, let's call them dictatorial or autocratic regimes on the human rights front.
카터 전 대통령은 독재 정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한편 개선 가능성이 있는 우호국들의 인권 증진은 추구했습니다. 그는 선의를 갖고 있었지만 순진했고 인권 기준을 불균등하게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으로부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활동과 유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 의원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일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9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특사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전 총리는 전날인 8일 해거티 의원과 만나 30분간 회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곧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과 미국의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면서 해거티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고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이에 해거티 의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양측은 각자의 위치에서 미일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전 총리는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재임 기간뿐 아니라 평생 동안 미국과 세계를 위해 헌신한 카터 전 대통령의 노력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해거티 상원 의원은 스가 전 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카터 전 대통령 국정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7일 스가 전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덴마크와 핀란드, 필리핀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는 9일 북한의 지난 6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외무부는 이날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이러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 상황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덴마크는 올해 그리스, 파키스탄, 파나마, 소말리아 등과 함께 2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핀란드 외무부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주요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필리핀도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도발 행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과 평화,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의 I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 8일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미국과 한국, 덴마크 등 이사국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외교와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이 같은 비판에 반발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도발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보도에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가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비행해 1500km의 개선에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합참은 비행거리 등 북한의 주장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와 연관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정찰자산인 리벳 조인트가 9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 등장했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낮 12시 20분경 중국 칭다오 동쪽 약 190km, 한국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약 280km 떨어진 공역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선외 비행을 시작하며 서해 상공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약 100km를 왕복하며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비행했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정찰기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발신지의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행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임무였는지 주목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5월 미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직전 이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일에는 코브라볼이 한반도 동해상공을 날았다고 전했는데 같은 날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은 일반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작동해 비행 위치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민간 및 군용기 추적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군이 정찰 자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소재 미국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대공미사일과 공대지 탄약, F-16 전투기 운용 지원 장비 등이 포함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지난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국 국방장관 및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이날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재한 오스틴 장관은 개회사에서 푸틴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은 크루스크에서 북한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월이면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며 우리 모두의 안보의 위험은 여전히 엄청나다며 만약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삼키면 그의 야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폭군들이 침략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공격과 혼란, 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후퇴는 더욱 많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군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현대전을 연구한다면서 그들은 자국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준 북한군 사상자는 4천 명에 이른다며 북한은 싸게 전쟁 경험을 얻고 아마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압박해 그들이 패배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에서 경험을 얻은 북한이 인도태평양 영내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파병 사실 자체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압도적 다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정세의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사상자 발생 소식이 연일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파병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한국에선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철저하게 언급을 피하고 있는 데 대해 진퇴양난에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8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의 발언과 북한 측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자신의 핵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죽음과 파괴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특히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병사들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며 이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에 대해 최근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 측 규탄에만 반발했을 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비난에 대해선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북한군의 해외 참전이 전례 없는 일인데다 대규모 사상자 발생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자칫 체제 내구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극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김 기자, 지금은 북한군 사상자 규모뿐만 아니라 전사한 북한군 이름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미 한은 당국 차원에서 파병된 북한군 만여 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사 또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사상자가 4천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전사한 북한군의 유류품과 이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9일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공식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된 북한군 정경홍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수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친우크라이나 자원봉사단체인 인폼나팜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에서 총격과 드론으로 13명을 사살했다며 전사자의 시신과 유류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엔 정금용이라고 이름을 적은 병사의 노동당 입당 청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지금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 병사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걸까요?
북한 당국 차원에서 정보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패권 유지를 노린 비열한 거짓 정보 유포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을 와해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과 서방 세력의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보다 악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란의 한 매체를 인용해 미국과 서방의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를 통해 이란 내부 불안정을 조성하는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란 상황을 빗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한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나온 보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에 나가 있는 무역 일꾼 등을 통해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대표부 사람들은 중국이 장기처리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소식이 안 퍼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점차 파병 사실은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직 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따라서 큰 동요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 기자, 러우 전쟁이 조기에 끝날지 여부도 모르고 또 추가 파병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북한 당국이 관련 정보를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건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걸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조기에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추이를 보면서 특히 북한군 복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강도를 봐가며 대응 방향을 정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소통 채널을 복원하면서 아마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전달할 메시지는 이 러우 전쟁 파병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빼내야 러우 전쟁 종전이 더 그나마 용해지는 거니까 북한은 그때까지를 좀 버티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자신들의 희생이 더 증대되는 모습이 등장하면 그만큼 대내적으로 이건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적당한 명분이 있으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두진호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우 전쟁 발발 기념일 또는 러시아 전승절이 있는 2월 또는 5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러시아와 승전을 선언하면서 파병을 공식화하고 이를 정당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 국민 34.5%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답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약간 위협이 된다는 응답도 36.7%가 나와 두 응답을 합치면 71.2%가 북한의 파병을 한반도 정세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진호 박사는 북러 신조약의 기초에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참전도 공식화된 셈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위협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위협 말고도 러시아 위협을 잠재적인 위협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위협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참전을 통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이 커지고 참전 대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략무기와 해공군 무기체계 그리고 관련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한반도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총기와 탄약 등을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신병이 인계된 또 다른 용의자에 이어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이어 대북제재 위반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에 총기와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7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웬성화는 이날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웬성화는 이날 통역을 요청했는데 한국어를 사용 언어로 기재했습니다. 중국 국적자로만 알려졌던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한국어 통역사 윌리엄 김을 배치했으며 웬성화는 다른 문서에도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로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웬성화가 한국어 통역을 요청한 점에서 그가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에 거주하는 한국계 소수민족으로 인구는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웬성화는 총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사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웬성화의 자택에서는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이던 약 5만 발의 9mm 탄약,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 도청 탐지용 광대역 수신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웬성화는 지난해 12월 3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2년 중국 내 북한 영사관 두 곳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같은 해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2013년 12월 이후 불법 체류 상태로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기소장에는 웬성화가 미국 거주 중에도 중국 내 북한 관계자들로부터 무기 구매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들과는 주로 위커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통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말, 즉 한국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웬성화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위조담배 제조와 판매를 도운 혐의로 호주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자 진광화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BOA가 분석한 진광화의 기소장에는 그가 공범들과 한국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광화 역시 조선족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우연히도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중국 국적자가 서로 다른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연이어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법 집행당국에 기소된 다수의 중국인 중 상당수가 조선족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인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제3국 기업으로 가장한 조직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회사의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중국인에게 제재 회피 업무를 맡긴 것도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적자들은 금융거래 등 여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반면 중국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반면 중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발급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 등 해외를 상대적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돼 법정에 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번에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웬성화와 진광화 역시 이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웬성화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진광화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은행 사기, 자금 세탁 등 복합적인 혐의로 최대 70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라진항에 입항했던 대형 선박이 석탄을 가득 적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비어있던 석탄 부두에는 선박 출항 후 다시 대량의 석탄이 쌓이기 시작해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서 길이 19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 접안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의 적재함 5개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1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진 라진항 석탄 선적 부두에서 대형 선박 한 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재함이 비어있는 상태로 입항했던 이 선박은 최소 5일까지 항구에 머물며 검은 물체를 적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 선박은 지난달 31일 입항해 최소 5일까지 정박한 뒤 6일 또는 7일 사이에 출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석탄 선적에는 하루 정도가 소요되며 라진항에 입항한 선박들이 보통 사흘 이내에 출항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약 일주일간 머문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최근 부두 주변에선 석탄이 대거 쌓이는 모습이 확인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형 선박이 처음 입항했을 당시 부두 주변에는 석탄이 거의 없었고 맞은편 약 14,000제곱미터 부지에 소량의 검은색 석탄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출항한 뒤인 8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부두와 공터 전체가 검은색으로 덮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면적은 약 6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며 일주일 만에 석탄이 쌓인 면적이 약 4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이 부두에서는 최근 대형 선박이 약 12일에서 13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입항해 석탄 선적 또는 하역 작업으로 보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는 지난달 19일에도 같은 위치에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이전인 지난달 6일과 지난해 11월 11일, 23일에도 길이 190m의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이 부두는 과거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활용했던 거점으로 이번에 확인된 석탄 역시 러시아산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부두에서 실제 석탄이 해외로 출항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논란으로 국제 선박들이 라진항 입항을 기피하면서 관련 수출업자들이 선박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진항 석탄 부두에 정기적으로 선박이 입항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며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원래 한국과 러시아 간 라진 하산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항구를 경유해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이 수출하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항구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등 대체 석탄 수출 경로를 찾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제재를 받은 선박이 또다시 중국 해역에서 포착됐습니다. 해외 운항이 금지된 북한 선박들의 중국 내 활동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 SP호가 중국 해역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SP호는 현지 시각 8일 오전 10시경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이 신호는 SP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며 1에서 3km 반경 내에 위치한 여러 중국 섬들과의 근접성을 확인시켜줍니다. SP호는 약 2시간 동안 이 해역에 머무른 뒤 갑자기 위치 신호를 끄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선박인 어랑호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어랑호의 이름을 SP호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SP호의 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야 합니다. SP호가 진입한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북한산 석탄이 환적된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SP호가 이곳에 도달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재 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졌던 해역에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이 진입한 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중국 해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제재 선박은 또 있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남산 8호는 10일 새벽 현재 중국 푸저우와 닝더 인근 해역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남산 8호가 지난 1일 중국 원저우 해역에서 신호를 끄고 사라졌다고 보도했는데 약 일주일 만에 약 200k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3월 남산 8호를 포함해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북한 선박 27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산 8호는 유엔 회원국, 특히 중국에서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조짐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은 북한 선박이 최근 중국 항구에 빈번히 입항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BOA는 유엔 제재 대상 선박 능라 2호가 현지 시각 지난 3일 중국 보아이만 해역에서 신호를 송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일 BOA의 질의에 해당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닐 바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건을 공개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한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국의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1차 집행에 실패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성공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만료일인 6일에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체포영장 기한을 공개할 경우 경호처가 그에 대비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네, 지난 3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공수처에 진입을 막았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경호처가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각근 변호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체포 목적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뜻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고 적법한 관할에서 하면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기소해라. 또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법원 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신들이 법적 절차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주장인데 공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먼저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영장 집행 차원을 넘어 법치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신문들과 더불어서 또 주요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거기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따르겠다니 이 약속을 지킬 의지만 확실하다면 법을 지키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의자가 구속에 응하겠다는 상황에서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법보다는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그 정치적 효과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와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옳지 않고 국격에도 타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일보는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신문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법원 재판은 받겠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라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지지자들이 결집해 자기를 지켜주기를 고대하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실패한 이후 담화를 내고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예.
그 후 윤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원로 원론인인 조갑재 씨는 변태적 계엄으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공경연하게 공권력과 맞서는 모습은 새해 첫날을 장식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경호처장이 사임을 했다고요?
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사임했습니다. 박 처장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관련해서 이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국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임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